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2009년 6월 4일이었어요. 근데 6월 4일 날이 북한에서는 보천보 전투 날이잖아요. 딱 내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공항에서. 야야야, 오늘 6월 4일이다. 오늘 보천보 날이다.
한국 정착 5년 차인 김정아 씨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북한의 전투기념일을 떠올렸습니다.
넌 지금 그게 생각나냐? 생각나는 거 어떡해? 웃기죠? 근데 그게 바로 세대교육이에요. 세대교육의 무서움을 거기서 또 봤을 느낀 거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보다는 불안에 떨었던 이유는 탈북자 조사기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안기부는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비닐을 뽑아먹고 얼마 시간 있다가 다 피를 빨아먹고 죽이지 않으면 여자들 같은 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임신된 채로 북한으로 다시 쫓아보낸다. 그들은 공포가 무서운 거죠.
게다가 북한군 장교 출신이라는 것을 속이고 한국에 입국했던 김정아 씨. 국정원 조사실 문을 두드리고 사실을 밝힌 다음에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진실성을 볼 때 그때 조사에 성실히 참가했고 다 나와서도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긴 했지만 쉽게는 나를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데 조용히 지내자. 그냥 오직 내 삶에만 열심히 살았어요.
당장에 배부를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를 위한 투자의 마음으로 컴퓨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김정아 씨.
네, 그때 뭐 공부하는 시기에 생계비 45만 원에서 월세 보험 다 내고 한 10만, 15만 정도가 되는 게 한 달 생활을 유지했거든요.
빠듯한 생활비에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했고 그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란 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행복했던 게 첫째로 내 집이 있다. 둘째로 내가 비록 돈을 안 벌고 공부하는데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만 이것은 내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 김정아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일은 안 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때 배운 그 지식이 지금도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도 어디 나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그때 내가 ITQ 자격증 A급으로 다 따가지고 강사급까지 그 자격증을 딴 게 난 지금도 제일 뿌듯하고 내가 고생고생해서 딴 자격증이니까 그 경력이 지금도 남는 게 그 기록이에요. 남한에서 기록이.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교육기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접했던 컴퓨터. 기역, 니은, 디귿, 자판을 두드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던 김정아 씨가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컴퓨터 정보기술 활용능력 자격증을 따기까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부심과 보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때 시간만큼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롤리를 비웃던 애들이 1년 지나니까 야, 컴퓨터 학원 어디로 가야 되니? 다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무조건 컴퓨터 무조건 배워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1년 만에 내가 경리를 취직하니까 얘네가 바로 거기에서 부러웠던 거죠. 나는 1년 고생하고 대신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지만 얘네는 오자마자 돈을 버는 게 밑바닥 노동을 시작했잖아요. 밑바닥 노동을 시작하면 당연히 노동으로 저들이 발전해야겠는데 그 노동을 1년 동안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 돈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야 내한테 발전이 있겠다. 그걸 걔들은 늦게야 깨달은 거죠. 그때 나한테 물어보던 애들이 나중에 물어봐서 그때 내가 공부했던 책들 가나한테 다 친구들한테 다 넘겨주면서 왜 내 말 안 들었니? 이러고 나는 그때는 한마디 했죠.
출발은 늦었지만 다른 탈북자들보다 조금 더 알찬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컴퓨터로 회계 업무 처리를 하는 전산회계사. 꼼꼼한 성격의 김정아 씨에게 안성맞춤의 일이었습니다.
전산회계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러니까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정돈 철저한 걸 좋아해요. 계산을 좋아하고. 특히 우리 엄마가 저 상업계통의 부기 출신이어서, 경리 출신이어서, 어려서부터 엄마 그런 주산판 가지고 제가 놀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은근히 나한테도 그런 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 내 적성에 맞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 그 일하는 그 중소기업 경리를 할 때 당시 출산 대체 인력으로 6개월 동안 일했거든요.
임시.
그러나 그게 임시직이지만 나한테는 큰 교훈이었고 현실 경험이었잖아요.
한 달을 일하고 월급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 숱하게 들어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날의 기분은 정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 120만원. 120만원을 받았는데, 야, 그날, 그때 그 떨림? 아, 막 분한 그 억울함. 그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왜 갑자기 분한 억울함이 생기겠어요? 월급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와서 한 달 일하고 나는 120만원 돈이라는 그 3개월 생활비 돈을 내가 한 번에 쟀는데 북한에서 내가 10년 일했어요. 그만한 돈은 고사하고 어디 나가서 빵 좀 사탕 한 30대달 쌀 정도의 돈밖에 난 못 받았거든요. 제대되고 내가 받은 거는 옥수수 30kg. 그걸 생각하니까 더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함, 그 분함. 그런 게 많이 여운이 남아서.
원하시는 거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은행 통장에 들어와 있는 월급을 찾으러 은행에 있는 자동인출기 앞으로 갔습니다.
찾으실 금액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20만 원 첫날에 받을 때 현금 인출기에서 그 통장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출근할 때 통장 가방에다 챙겨 갖고 와서 내 돈이 들어왔나 따져야지. 내 돈이 들어왔나 따져야지. 이거 돈 들어온 거 퇴근하자마자 바로 은행 통장에서 120만 원 통고 다 인출했어요.
요란한 소리를 내는 현금 지급기 앞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지만 혹시나 기계가 내어놓는 돈이 단 1원이라도 모자랄까봐 노심초사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전 그 느낌보다도 이 돈이 과연 120만 원이 맞는가? 이 돈이 과연 120만 원이 맞는가? 이래가지고, 그 뉴스에서 CCTV 그거 있잖아요. 120만 원 딱 끌어안고서 CCTV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펼쳐봤어요. 나중에 이게 120만 원이 아니면 내가 통장하고 이 CCTV로 와서 따질 것이다. 이러고 집에 가서 그 120만 원을 진짜 다 해봤다니까요. 거기서 120만 원을 다 해자니까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20만 원을 해자니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다 해봤다니까. 나 지금도 은행계에서 10만 원, 5만 원 꺼내면 그 자리에서 해보고요. 그럼 지갑에 딱여요. 아직도 은행을 못 믿어요.
한 달 월급을 모두 찾아서 집으로 들어온 김정화 씨. 방바닥에 그 돈을 펼쳐놓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 딱 닫아고 방바닥에 쫙 펴놓고선 그때 그 뿌듯함, 그 보람 그와 방면에 북한에서의 그 억울함, 이게 막 그 감정이 격차되는데 그냥 한숨 없이 울어본 거죠. 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기막히죠.
한국 돈 120만 원. 미화로 환산을 하면 3년 전에는 1,000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경험 많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적은 월급이었지만 알뜰살뜰 저축도 하고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커다란 선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120만 원 받은 중에서 100만 원을 좀 해야 생활비로 일단 20만 원을 좀 해야 공과금으로 20만 원을 쓰고 거기서 한 5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리고 그때 첫 월급에서 내가 처음으로 제일 입고 싶었던 가죽 잠바 그때 첫 월급을 하나 샀댔어요. 10만 원짜리. 응, 10만 원짜리를 딱 하나 사고 그리고 그때 내가 제일 가깝게 다녔던 교회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첫 월급을 타게 되면 부모한테 내복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전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친정처럼 가까이 다닌 그 교회 분들한테 사과 한 박스를 사갔댔어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달라고 첫 월급 타서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부모 형제 없이 혈혈단신 낯선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첫 월급으로 부모를 찾아뵌다는데 김정아 씨는 가족처럼 살갑게 대해준 교회 사람들에게라도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때 내가 그 사과 한 박스를 사가니까 다른 애들은 그러고 야 우리도 월급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돼? 니네가 편한 대로 해. 난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그게 내 롤이었거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일단 표현을 하는 거.
6개월의 임시직 기간이 끝나고 정아 씨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날이 왔습니다.
6개월 임시직 다음에 원래는 사장이 그냥 나를 쓰겠다 했어요. 자제, 그러니까 일단 격리 일 하는 거 보니까 자기 회사에 그 사실 출산 휴가 들어갔던 그 격리가 한 5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일한 격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격리가 앤 처음에 그 적응할 때보다도 내가 적응하는 게 상당히 빠른 거예요. 대비도 안 되게.
일 처리가 빠르고 웬만한 경력자들보다 낫다고 평가를 받았던 김정아 씨. 그런데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웠던 선임자가 복귀를 하고 나니 정아 씨는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제를 관리하는 낯선 업무였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아 씨는 과연 그 자제 일이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제 관리가 내가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 자제 관리 거기에 적자가 2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적자를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 전에 엄마 직업이 불어와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격리할래 그랬더니 안 돼 하지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직업은 발 하나는 감옥에 담그고 일해야 돼. 그만큼 내가 청결하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는 거기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돈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그 말이.
혹시 자신을 탈북자라고 얕봐서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탈북자라서 이렇게 적자 있는 걸 나한테 넘겨주나? 나보고 그거 서류상 어떻게 하나 맞추래요. 그 적자 없애래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사장 자체는 그때 당시 네 머리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맡겼겠죠. 근데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내가 좀 이게 적성이 안 맞아서 못하게 했다고.
그 당시가
그리고선 재차 그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공부를 또 다시 더 했어요. 직업훈련소에서. 그거 하고 재취직 하자 하는.
그것이 오해였던 실수였던 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했던 김정아 씨는 누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모든 일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취직을 위해 전산회계 분야의 상급 과정을 준비하던 때 김정아 씨는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자궁근종, 경부암. 그러니까 암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근종으로 딱 수술을 받은 거죠. 거기에서 혹이 한 15개 정도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1시간 정도 예상했는데 수술은 3시간 했어요. 엄청난 수술이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혈관에 붙은 혹 하나는 떼지 못해서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산부인과에서 아직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일단 안정을 취하라. 12월 달까지.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나를 기초수급자로 돌려놓더라고요. 안정환자로. 그러니까 다시 생계비가 나와서 그때까지 안정하려는 찰나에 우리 신랑이 나 돌봐주면서 결국 내가 임신이 된 거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의 고향인 탈북방송인 김정아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